오늘 우리는 이제 신명기 7장을 좀 보겠는데요. 지난주는 이제 6장을 우리가 다루었었어요. 7장을 이제 본문을 따라서 좀 보도록 하죠.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자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예, 수동태죠. 예,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들이시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어떻게 하실 때 예, 쫓아내실 때 자 잠깐 이제 앞을 좀 보십시다. 지금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우면 중동 지역을 우리가 꼽죠. 물론 한반도도 그 중에 예외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이제 중동 선교를 시작하면서 늘 위험을 부분적으로 안고 그 땅을 밟고 가서 또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난민들을 이제 계속 돌아보고 있습니다. 저도 한 두 차례 청년들과 동행을 하면서 또 그 험한 지역에서 보고 느끼는 가운데 조금 그 궁금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이 중동이라는 지역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구나. 잘 모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차 안에서 이 중동의 좀 전문가를 모셔다가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없을까 하다가 지금은 이제 연대에서 강의를 안 하십니다만은 연대에서 강의를 하셨던 모 교수님이 중동 전문가로 우리나라에 계시다는 정보를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분을 몇 주 전 저희 교회 초청을 해서 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뭐 많은 깨달음이 있었지만 가장 그 머릿속에 남았던 것은 우리는 중동을 지금까지 국가 개념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중동이라는 지역을 국가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는 정치적으로 해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중동 지역은 국가보다는 사실 더 굵은 선이 부족 개념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이해하려면 그 나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더 핵심적인 이 중동의 가치는 부족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강의를 쭉 듣고 보니까 그 강의 내용이 맞더라고요. 성경에도 보면 사실 국가에 대한 설명은 많지 않아요. 내셔널리즘은 또 많은 그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고 그래서 성경이 모든 족속 할 때 그 족속이 부족입니다. 국가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도 지금 가나안 땅에 이미 기존 일곱 족속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족속이죠. 근데 사실 족속이 이 일곱 족속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크고 작은 더 많은 족속이 있는데 일곱 족속만 성경에 기록이 된 것은 이 족속이 대표적인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족속들을 중심으로 가나안은 많은 우상들을 이미 섬기고 있고 그들의 문화가 창궐해서 가치관으로 문화로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쩌자고 이 어린 민족을,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지금 들이시는 거예요. 들이면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세요. 2절을 보실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뭐 할 것이라?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제 이런 표현들이 사실 젊은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도덕성과 윤리성에 대해서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수사적 표현들이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 일 저녁에 합리적인 질문에 무슨 대답을 해야 된다? 합리적인 대답을 교회는 이제 변증적 차원에서 대답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은 이 가나안 기존 그런 철옹성 같은 우상의 세속의 가치로 담아진 문화공간에 나라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신정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혁명의 과정과 국가가 생성되는 과정을 보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제거입니다. 삭제. 제거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에요. 제가 어제 어느 책을 읽다가 이런 이제 글을 봤어요. 애플의 디자인 철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교함이 궁극에 이르면 단순함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 자, 뭐가 이르면? 정교함이 그 절정을 이루면 그 정교함을 넘어서서 더 정교한 게 사실은 뭐라고요? 단순함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정교함을 넘어서 단순함으로 가려면 끊임없는 무슨 작업이 가해져야 될까요? 제거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디자인은 무엇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덜어낼 게 없는 그 마지막이 최고의 디자인이라는 거죠. 이건 이제 우리 아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사실은. 예. 이 책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세계적인 IT 기업 애플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단순함에 있다. 창의성을 대변하는 추상파 화가 피카소의 작품을 살펴보면 이를 이해할 수 있다. 즉, 피카소의 추상화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땡땡해졌음을 보여준다. 이 땡땡이 뭘까요? 단순해졌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고 스티브 잡스가 설립한 애플 대학의 랜디 넬슨 학장도 피카소의 석판화, 연작 황소를 이용해서 애플이 추구하는 가치를 설명한다. 사실 그 애플의 그 창의성이 사실 어디서 힌트와 동기를 얻었는 거 하니 피카소로부터 배운 것이라는 거죠. 피카소의 그 창의성, 점점점 정교함을 넘어서 단순해지는 작업. 근데 그 작업의 전체 과정에 일관되게 가해지는 액션이 뭐냐면 제거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 제거를 통해서 새로움이 창의되고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구분하여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미 일곱 족속을 대표하는 우상의 문화가 빼곡히 얹어져 있는 가나안 땅에 이 민족을 지금 들여미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액션은 뭘까요? 이 백성들을 통해서 제거하는 거예요. 뭘 제거할까요? 이 땅의 세속의 가치와 우상의 문화를 제거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무슨 법으로 등장을 합니까? 헤렘법, 즉 진멸이라는 표현이죠. 그 진멸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 헤렘. 성경은 끊임없이 이 전쟁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말렉과의 전쟁을 지난 금요일 날 잠깐 언급했었죠? 그들은 이미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근데 구원받았는데 그들 앞에 뭐가 부닥쳐 있죠? 새로운 전쟁이 부닥치더라고요. 그 첫 번째 상대가 아말렉입니다. 그 아말렉은 어떤 상대를 얘기하는 상대 개념의 대적이 아니에요. 구원받았지만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애굽의 가치, 세속의 문화 이런 것들을 아말렉으로 상징시켜서 그걸 끊임없이 제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17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 승리를 거두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쟁을 하나님이 끝냅니까? 안 끝냅니까? 안 끝냅니다. 대대로 싸우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집요한 명령을 첫 번째로 거절한 거역한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남겼어요. 자기 생각이에요. 이런 것들을 걷어내자는 거예요. 제거. 첫 번째가 뭐죠?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적용해야 될 분명한 몇 가지 명제가 남아져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우리 삶 속에 걷어내고 끊임없이 삭제하고 제거할 어떤 가치가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성숙해 가는데 그 성장과 성숙과 거룩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제거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나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거의 방법을 어떻게 설명하셨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야. 그들과 첫째 무엇도 하지 말 것이요.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두 번째 그들을 어떻게 여기지도 말 것이며 자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라. 앞을 잠깐 보십시다. 여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좀 조심스러운 설명이긴 한데 분명 이 문장만 볼 때는 하나님의 윤리성에 대해서 인생들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맞나? 자, 근데 성경은 기록을 절제했다는 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모든 기록을 다 미주알고주알 상세하게 할 수가 없어서 가장 필요한 것만 단순하게 절제를 해서 기록한 책이 성경이에요. 구원에 필요한 내용만. 진멸하라는 속에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을 전체 맥락에서 보십시오. 분명히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줄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경우에 살려줬죠? 정확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온 가나안 백성들은 당연히 살려줬어요. 그 아주 두드러지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라합. 라합입니다. 살려줬어요. 그러면 여기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말과는 배치가 되네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언약과 약속과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관한 국한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죽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 안에 들어오지 않는 영역이나 상대를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왜 이렇게 모질게 하나님께서 바운다리를 쳤을까요?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3절을 보세요. 또 그들과 뭣도 하지 말지니?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4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네, 이것은 이방인과의 혼인은 당시에 사랑이 기초된 혼인이 거의 없어요. 이방인과의 혼인은 사실상 여호와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과, 물론 하나님은 만군의 주가 되시고 온 민족의 하나님이 되세요. 그런데 적어도 이건 누구의 인식 범위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식 범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혼인까지를 금했던 것은 뭐냐 하면, 혼인은 누가 들어오는 통로입니까? 우상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이거를 가장 이 질서를 먼저 깼던 인물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이후에 공부한 책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까지를 공부했어요. 이 세 책을 배우는 어간에 우리가 뭘 하나 굵게 집어들었죠. 사무엘서를 통해서는 사실상 제사장의 타락을 확인했어요. 심지어는 제사장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면 그 시대를 살았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을까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더 끔찍했겠죠. 근데 여러분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른다?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을까? 자, 오늘날을 보자고요. 오늘날을 보자고요. 유럽에는 이미 성경 안 믿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동정녀 탄생을 얘기했다가는 강단에서 쫓겨나는 분위기입니다. 어떠세요? 이게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무너져가는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배치되는 가치관을 버젓이 설계하는 경우도 많고.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 이게 다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로부터 여호와를 점점 알지 못하는 시대로 나락으로 빠져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를 통해서는 우리가 확인한 게 그 시대가 왜 사사시대를 열었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영적인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의 타락을 봐요. 그리고 왕정시대를 여는 솔로몬 시대부터는 누구의 타락을 확인합니까? 왕들의 타락을 확인해요. 이 모두가 사실은 백성들이 요구했던 일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왕을 구했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찾지 마십시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 혹시 뭔지 아십니까?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은 일입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럼 그게 곧 무슨 얘기가 됩니까? 그때 가장 강력한 대국이 애굽이에요. 그 애굽의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는 것은 두 가지 얘기를 성경은 하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마땅히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예요. 그런데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은 다윗까지는 어찌어찌 나라가 버텨냈는데 솔로몬은 그만 이 나라의 아니 왕은 지금도 마찬가지 지도자는 항상 백성들에 대해서 두 가지 책임이 있어요. 안보, 먹거리입니다. 먹여야 돼요. 그게 경제와 안보입니다.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든지 똑같은 본질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이 두 가지를 결국 누구에게 의존하고 싶었던 겁니까? 애굽에 의존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즉, 이 나라의 안보와 나라의 먹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애굽에 의존하겠다는 복심을 가지고 정치적인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여인이 결혼에 올 때 몸만 와요? 그 나라의 온갖 잡다한 신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이 이후에 한번 물고가 터지니까 봇물이 터지듯이 나중에 저 후반부쯤 가면 솔로몬의 여인이 몇 명이에요? 1,000명. 이름이나 외웠나 모르겠어요. 1,000명. 자, 거기 두 구분을 나누죠. 후궁 700, 첩 300입니다. 자, 신분이 달라요. 첩은 평민도 할 수 있는데 후궁은 정확하게 왕가의 여인들만 가능한 지위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변 모든 나라와 정략 결혼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모든 나라와. 그러면 그 여인들이 그냥 오냐 그 말이에요. 자기들이 섬기고 신봉하던 신들을 다 가지고 와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까지 우상 숭배의 분향소가 차려지고 종교 백화점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분열로 만들고 종국에는 나라의 패망을 가져오는, 그래서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역사가 실증해 주는, 나중에 열왕기상 7장에 보면 건축 얘기가 조금 생경스럽게 등장을 해요. 그런데 세 공간이 구조와 인테리어가 똑같습니다. 집무실, 왕궁, 바로 공주의 집이 똑같아요. 건물의 내용과 건물의 크기는 사실상 건축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치관과 철학과 의도와 의미를 그 속에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신정 국가여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 나라에 바로 공주의 역할과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한가를 그 구조와 건축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서에 이제 장차 우리가 17장쯤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찾아보겠지만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의 일들을 미리 예견하시고 너희 중에 틀림없이 왕을 요구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에는 세 가지를 금하도록 해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말 것, 여자를 많이 두지 말 것,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이 세 가지도 전부 어느 시대에 깨집니까? 솔로몬 시대에 깨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혼인을 금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표현 아십니까? 속성 변경이라는 표현 아십니까? 속성 변경. 이 표현은 이제 과학계에서도 쓰고 또 뭐 말하자면 경영 쪽에서도 종종 사용되는 표현인데 이런 거죠. 여러분, 사실 처음에 냉장고를 만들 때 냉장고 문을 열면 불이 켜졌었습니까? 안 켜졌었습니까? 안 켜졌었어요. 근데 거기에 고무 버튼 하나를 누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만들어서 그게 문을 닫을 때 밀어지면 그 안에서 불이 꺼지고 문을 열면 물건 찾기 쉽게, 과거에는 깜깜한데 뭐 비틀비틀 잠결에 걸어 나오, 물 먹으러 걸어 나오다가 부딪히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어려운 상황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문을 열면 버튼이 툭 튀어나와서 전기 접촉이 이루어져 냉장고 안에 깜깜함이 사라지고 빛이 들어와 물건을 잘 찾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도 꺼내 먹고 가능해진 거예요. 이걸 이제 속성 변경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께서 뭘 설치하냐 하면 율법을 설치해요. 먼저 그 가나안 안에 모든 백성들을 제거하게 만들고 우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제거하게 만들고 그 새로운 민족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그냥 어떻게 한번 잘해봐라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옵션을 걸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속성 변경을 시켜서 내 명령을 지키면 뭐를 주고 복을 주고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이런 설치를 하는 거예요. 유치하게. 근데 이게 유치예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사실 굉장히 복잡하게 이끌어 가시는데 드러나는 표피적인 조건은 단순하게 만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조금씩 익혀가고 배워가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게 어줍잖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내내 오늘도 이거를 우리 성도들에게 청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이해가 갈까 하다가 성령께 맡기고 그냥 해보겠어요. 해보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근데 이분은 40년간을 뭐만 연구한 분인가 하면 그 목침 아세요?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툭 반 자른 거 있죠? 매트 위에 그걸 가지고 이 척추를 바르게 펴는 운동을 연구를 40년간 한 분이에요. 이분은 목회도 그걸로 해요. 목회도. 그래서 그냥 뭐 그냥 대충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라 저 경남 쪽에서 아주 목회를 제대로 크게 하세요. 그런데 뭘로 하세요? 그랬더니 목침으로 해요. 그래요, 목침으로. 그러니까 이분은 평생 한 길만 뚫은 거예요. 한 길만. 그거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주변을 보면요. 이상하게 한 길만 뚫는 사람이 종합적인 안목을 갖고 있어요. 이거 이해할까 모르겠네.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한 길만 뚫는 사람이 단순할 것 같죠? 아니에요. 아까 정교함은 궁극을 넘어서 어떻게 진다고 돼 있죠? 단순해진다고 돼 있죠. 근데 그 단순함이 결코 단순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를 오로지 올곧게 평생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모든 게 종합화되고 이루어지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가 하면 단순하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예? 이게 마치 속성 변경 자동 반응처럼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제가 웃으라고 하는 말도 아니고 여러분 예배 자리를 소중히 여기게 하려고 하는 말도 아니라 여기에 핵심이에요. 새벽 기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평생 난 새벽 기도밖에 몰라. 근데 그 속에 다 있어요. 뭐든지 그래요. 어떤 목사는 운동을 따른 거 아니에요. 조금만 해요. 네? 근데 그 안에서 목회를 배우고 인생을 배우고 진짜입니다. 인간을 이해하고 족구장의 목사님들 이렇게 하면 성격 꼬라지 다 나와. 네? 저분은 저런 성격을 가졌구나. 공격수가 볼을 저 혼자 차요? 받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받쳐줘야. 안 받쳐주면 아무리 좋은 공격수라도 어림없어요. 토수 한번 흔들려보세요. 여기 족구하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거기서 다 배우는 거예요. 그 단순한 것 같은데 그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우습게 보지 말라고요. 이 족구를. 내 지금 별 얘기를 다 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이끌어가지는 않으세요. 시키는 거를 일단 단순하게 우직하지만 좌면 우고하지 말고 해보란 말이에요. 해보란 말이에요. 거기 안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부유함을 다 담아놨더라고요. 해보니까. 할렐루야. 오늘은 짧게 끝나겠습니다. 지난주 너무 길게 해가지고. 자, 오늘 결론이 뭐죠? 단순하게 정교함을 넘어 궁극의 끝은 단순해지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단순함이 멋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도 하나만 하세요. 이것저것 찝쩍거리지 말고 하나만. 이게 다 어머니한테 배운 말씨예요. 찝쩍거린다. 이거 하고 저거 하면 자꾸 찝쩍거린다 그래요. 어른들은. 우리 하나만 합시다. 예수 믿는 것도 하나만 하는 거예요. 하나만. 믿습니까?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1,000번을 불러도 그 이름 한 번 불러도 1,000번씩 부르는 거예요. 그냥. 에? 한번 서신 채로 기도합시다. 기도도 많이 합시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성경은 기뻐서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뻐서라는 말은 우리를 향한 갈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는 안 되는데 믿어지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왜 택하셨나 봤더니 약해서 택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더 센 많은 민족보다 약해서 택했다고 말합니다. 자랑할 거 없습니다. 그냥 그분께 매달려 있으면 됩니다. 그분께 떨어지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왜 택했습니까? 그분의 신실한 언약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성실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신앙은 지고지순한 태도를 이루면 끝입니다. 그분밖에 몰라야 돼요. 저녁 예배 나오는 거 쉽지 않지만 그냥 이 자리가 좋아져야 되고 이 자리밖에 몰라야 돼요. 그것이 참 단순한 신앙 같고 우직한 신앙 같지만 놀라운 신앙입니다. 그 안에 모든 인생과 신앙의 대답이 다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만 합시다. 예수 잘 믿는 거 하나만 합시다. 그러면 돼요. 오늘 그 신앙 우리 속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천번을